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사랑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은 그 사랑의 증인이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사랑의 물줄기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주님께서 교회라고 부르는 새로운 사람들, 교회라고 부르시기 시작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펼쳐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증언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증언하고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 증언을 했습니다. 광야길로 가서 이디오피안 내시에게 그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사마리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또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증언하다가 다소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하고 사는 삶인 것이죠. 믿음의 길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증언을 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남의 얘기를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바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 둘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의 대표가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당시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목했겠어요? 어느 누가 이 사람의 만남을 무슨 언론의 토픽으로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사회에 있어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이 만남, 이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 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여기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는 보니까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란 로마가 유대 통치를 위해서 세운 항구 도시예요. 큰 도시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3대 항구 도시로 꼽으라면 터키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곳 가이사랴가 뽑힐 만큼 큰 항구 도시예요. 로마가 통치를 위해서 당연히 로마 부대가, 군대가 주둔한 곳입니다. 오늘 그는 이탈리아 부대 소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대라고 하는 것은 군단의 10분의 1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부대가 한 군단이 되는 것이죠. 부대는 대개 6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백부장, 100명씩 통솔하는 백부장이 6명 있는 부대가 그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백부장 고넬료가 소개가 돼요. 근데 그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등장하느냐는 것이죠. 보니까 오늘 그는 경건하다고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경건이 목표예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신앙이란, 진정한 경건이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경건함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 보니까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일말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람, 참사랑, 영원한 사랑, 오래가는 지속되는 사랑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일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사랑하고 사는 비결은 이겁니다. 일종의 경외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만 하다가는 경건함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자칫하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걸 그냥 우리가 그냥 늘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 전체가 허물어집니다. 그럼 마치 버릇없는 아이처럼 신앙 전체가 그야말로 갈팡질팡하는 신앙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일말의 두려움, 이 경건의 요소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이게 참 경건의 첫 번째 지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온 가족과 함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이 고넬료가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혼자 좋은 사람 많습니다.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자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은 그가,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모든 가족들에게 존경받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열심을 다하는 신앙보다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주님을 함께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주님을 함께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수가 돼야죠. 신앙은 파급이 있는 것입니다. 영향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태도가 진실하면 그 태도가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참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의 신앙을 본받는 신앙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보니까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무슨 군인인데 부자입니까? 그거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제합니까? 군인 월급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나를 위해 쓰는 돈이나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보다도 내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웃을 위해서 손을 넓게 폈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이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께 내가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참다운 경건의 또 다른 지표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손을 넓게 펴고 늘 어려운 이웃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아와 또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많이 손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항상 하나님께 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그는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것,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 늘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진지함, 그 갈망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무슨 그가 로마 군단장입니까? 로마 총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백부장, 일개 백부장일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교의 거대한 역사를 쓰는데 이 인물을 쓰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참다운 경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받았습니까? 아직 세례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를 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보니까 백부장들이 믿음이 좋아요.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또 백부장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집에 종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가족이 병들어서 예수님 부른 거 아닙니다. 그냥 무시해도 좋을 하인이 병들었지만 그 하인을 어떻게든지 낫게 해야 될 텐데 그 사랑하는 하인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집 가까이 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그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누추한 집에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만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고넬료도 지금 백부장이에요. 왜 이렇게 백부장들이 믿음이 좋을까? 그래요. 군인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인이란 불평이 없어요, 입에. 좋은 군인이란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좋은 군인이란 근무 조건이나 무슨 맡겨진 일의 어려움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원래 군사로 징집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민간인 복장으로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이게 감추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다 이게 안에 속에 군복 입고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디모데에게다 이런 이 저기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을 위해서 가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일이 다급해서 내 일 때문에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징집받은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 이걸 알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처럼 무슨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계획이나 뜻이나 야망이나 무슨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만 되면 불러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병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지금 이 고넬료가 등장하고 그런 가버나움의 백부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군인이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길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까? 먼저 내가 그런 걸 하는데 여러분 군인이 월급 걱정합니까? 먹고 자는 걱정합니까? 그렇게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나 안 주나 보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게 뭐 입만 열면 불만이 많고 말이죠. 요구 조건이 많고 이게 내한테 되냐 안 되냐. 하나님 나라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은 이 고넬료가 등장하는 이유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일개 군인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여기 성경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부 본문이 나중에 합쳐보면 60절이 넘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나중에. 이렇게 장구하게 기록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군사로서 훈련받은 그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가 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항상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무슨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군인인데. 그러나 그가 항상 구제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다 올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께 야단 맞은 저주가 있을지다, 화 있으리로다 한 이 사람들의 기도와 구제는 상달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비해서 이 사람이 드린 이 한낱 백부장이 드린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다 올려지고 향기로운 향기처럼 향연처럼 올려지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나 기억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까지 구제하고 이렇게 남을 도운 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깨우신 게 뭐예요? 기도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기도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의 기도하지 말아라. 정말 짧게라도 내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해라. 왜 구제하더라도 남 의식하지 말아라. 사람을 보고 의식하면 사람이 알아줬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왜 또 알아주시겠냐. 그 얘기를 하셨듯이 오늘 보니까 고넬료가 드린 거는 사람을 의식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많은 기도가 주님께 기억되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구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고넬료가 드린 거는 그런 거였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사람을 요파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그분은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아니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면 나도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가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늘 기도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감, 깊은 친밀감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법이 다르고 어른들과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법이 다르고 우리가 별로 친밀하지 않은 사람한테 넌지시 얘기할 때 대화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같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상 중에 나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야말로 밝은 빛으로도 임재하시고 몸에 따뜻한 기운으로도 오시고 별하별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오실 수 있는 분이지 꼭 이렇게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고 어떻게 부르라는 것까지 소상하게 이렇게 지시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게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음 단계로 끌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훌륭한 신앙 아니에요? 뭐도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 고넬료가 신앙의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 또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게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다음 단계로 가야 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묘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면 교회는 뭐 처음 오는 불신자도 있고 그야말로 목사도 있고 별하별 종류의 신앙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맞춤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 주목하면 한 사람을 놓치기가 쉽고 소수의 무리에 집중하면 다수를 놓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십니까? 나한테 말씀 안 하시면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해봐야 안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그리고 고넬료는 집안의 하인 두 사람을 지금 부릅니다. 그리고는 군인을 한 사람 더 불러요. 자기 부하를. 근데 누구를 부릅니까? 경건한 사람을 불러요. 경건한 사람. 왜 빨리 가는 사람 부르지? 그럼 좀 날랜 사람? 거기서 한 50, 한 2, 3km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 부르죠. 판단력 빠른 사람 부르죠.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 쓰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사람의 잣대로 사람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하나님이 머리가 부족해서 뭐 머리 좋은 사람 쓰시겠습니까? 판단력이 빠르고 영리한 사람, 그런 사람 사람이 써요. 그런 사람들 사람한테 쓰이다가 사람한테 소진당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쓰이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뭐 고난의 길인데 꼭 가고 싶으세요? 그러나 그 길이 갈만한 길이고 가야 할 길이라면 잠잠히 엎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쓰다가는 교회 질서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돼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한들 그게 사람의 일이지 왜 하나님의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일로 그야말로 믿음의 본질과 뿌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부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쓴다는 기준을 오늘날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그야말로 기억하고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뭐 조금 안다고 뭐 무슨 뭐 재직을 세우고 무슨 뭐가 되고 해가지고 교회를 한순간에 인간적인 잣대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필요한 게 뭔데? 건물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 교회가 필요한 건, 교회에 시급한 건 단 한 가지, 경건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는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 진지함. 이게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어요? 교회가 뭐가 다른 게 필요한데요? 뭐 이렇게 좁아도 보니까 오늘 뭐 보니까 몇 명이나 나왔어요. 깜짝 놀랐는데 나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고. 좀 넓은 데 가야 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다섯이네 보니까. 뭐, 아, 못 나오면, 아, 거기서 서면 되죠. 다 서면 되죠. 왜 꼭 나와서 해야 됩니까? 뭐, 다 그렇고 그렇던데 보니까. 아니,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 좋으시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으시다는 뜻인데,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경건함의 능력이 지금 제일 필요한 능력이 다른 게 무슨 게 필요합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다른 거 다 있는 게 화근이에요. 화근. 저는 오늘날 이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지금 이렇게 보내는 이 고넬료의 선택의 기준, 이게 우리 교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바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왔더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리.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여러분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올 때쯤 돼서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기도하는 타이밍이 절묘하게 지금 그들이 오고 있는 시간과 딱 맞춘 듯해요. 하나님의 일은 어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또 기도를 뭐 느닷없이 하러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정시에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던 사람도 그가 정시에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 사람을 그날따라 보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우연히 만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필연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은 지붕에서 기도 잘했습니다. 평평하니까요. 그리고 집 밖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때를 따라서는 뭐 그 지붕에서 산책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제 6시면 12시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점심에 배가 출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배가 고프면 먹는 걸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환상을 또 주시더라도 그 상황에 딱 맞게. 그래서 보니까 그가 자 1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메기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에 내기는 메어 있고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네발 달린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곤충들, 그 다음에 나는 날 것들 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갑자기 막 식욕이 도하고 먹고 싶었겠습니까? 약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그럽고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때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완전히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그 보니까 막 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 민수기 14장에 뭔 먹어도 되고 뭐를 먹어도 안 되는 거 다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거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데 못 먹습니다. 저는 이런 성격이니까 주님을 세 번씩 부인하죠. 또 뻔뻔하게 그렇게 부인했다가 또 일을 또 하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또 일을 시작하는 사람. 이게 회복이 빠른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면 예, 먹어야죠 뭐. 아니 먹어야지 되는데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 믿음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레위기 민수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토라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신앙의 뿌리는 뭐예요? 그가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의 신앙의 뿌리는 뭐예요?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열겠어요? 어떻게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8장 25절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말이죠. 8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8장 25절을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다음에 이 본문이 연결돼도 지장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욥바라고 하는 지금 테라비브죠. 이쪽에서 있던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일을 연결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가운데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빌립의 사건 그리고 사울의 사건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나를 지금 드러나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 에티오피아 네시에를 통해서, 다마스커스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다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도중에 이 베드로에게는 이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뭘 먹으라 그러는데 이걸 지금 먹지 못한다고 하는 게 단순한 짐승 얘기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금 명령하시는 말씀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속의 피로 깨끗게 하신 것, 정결케 하신 것,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를 거절하더니 600만씩 학살당하고 지금도 아랍에 둘러싸여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겪는 것, 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는 것들, 그런 고통은 겪을만한 일이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하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잘못 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그런 차별의식과 구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경건하고 이 사람은 불결하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기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끊임없는 우리가 안에 있는 차별의식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증거할 증인된 삶을 살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를 한 번 더 주님께서 지금 뒤집어 놓는 까닭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고넬료 때문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제 저 신앙은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가이사랴를 거쳐서 저 멀리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 간에 있는 이 차별의식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을 세 번씩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인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걸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이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게 비벼 먹고 하는 거, 그다음에 손 안 씻고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왜 도대체 식사할 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 안 씻고 밥을 먹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냐? 예수님께서 뭐가 더럽대? 야, 입에 들어가는 게 뭐가 더럽냐? 입에 들어가는 건 다 뒤로 나와. 그러나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 그 속에 있는 불결한 그런 의도, 이게 진짜 더러운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했지만은 그 제중에 있는 제자들 누가 저 얘기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다라고 들었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그 얘기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한 얘기지만은 제자들 들으라고도 하신 얘기예요. 늘 제자들을 의식하고 주님은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에 이 얘기가 나를 향한 얘기라고 듣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은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도 듣지만 이걸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요 얘기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당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저는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제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정말 고넬료만큼 내가 정말 참 경건의 사람이니? 구제하는 손을 그렇게 넓게 펴고 있니? 너는 지금 도대체 누구를 속되다고 하고 누구를 경건하다고 내 마음대로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니?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정말 모든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베이직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가 세 번씩 봤는데 또 아직도 또 모호해요. 고넬료는 단번에 그렇게 이 순종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세 번씩 이 환상을 보지만은 분명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그냥 보자기는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이 해석이 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시간은 절묘하게 맞았죠. 근데 이 사람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 줘요.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크림은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만났습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결혼, 죽어도 말리는 결혼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꼬이기 시작해서 인생이 꼬여서 풀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야 할 때 물어보고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가르쳐주면 왜 안 물어봅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안 묻죠. 아닙니다. 대답 들을 때까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와야 확실히 와야 여러분 사람도 만나는 거죠. 함부로 만났다가 얼마나 일이 꼬입니까? 이 모든 게 안 만나야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습니까? 그러다가 끝내 살인하고 끝내 사기치고 끝내 도적질하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자,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누가 소개할 때 그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이지만 유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유대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한테서까지 야단 맞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슨 직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렇게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는 일이라면 의인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꼭 야단 맞고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고넬료를 지금 소개하는 사람들의 소개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얘기만 끝나면 아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요 인간 아닙니다. 우리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견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평가 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이 장로야.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핍박하는 북한에는 그렇게 분열이 안 일어나는데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분오열됩니까?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질 수 있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길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말이죠. 아니 지금 거기서 사람들이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오늘 묵고 자고 갑시다. 아니 이거 지금 지 집이에요?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무두장이 심은 집 아니에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야 베드로 뻔뻔하기는 엄청 뻔뻔하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처음 봐요. 초면이에요. 그러나 들어와서 자자. 베드로와 무도장의 시몬이 함께 잘 수 있는 관계입니까? 그리고 고넬료 집 하인들과 이 사람들이 같이 자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 고넬료가 보낸 군인하고 지금 베드로하고 함께 잘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요. 함께 있을 이유가 없고 함께 머무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머무르는 곳, 그게 교회라면 교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컴패션 따라가지고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거기 마닐로에서 좀 북쪽에 있는 바공바요라는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말이죠. 크리스찬 가스펠 처치라는데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가 도대체 그 마을에서 가장 악독한 마약 딜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컴패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가 두들겨 패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내쫓아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돌아오고 이 사람이 기어이 이 아들의 믿음 때문에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펠 처치의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이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 마약 딜러, 가장 끔찍한 마약 딜러가 이 목사가 되니까 한 동네 마을이 전체 돌아온 거예요. 마약도 끊어지고 마을 전체가 하나 바뀐 거예요. 우리가 가서 앉는데 이 사람이 정말 흉악하게 생겼는데 이제는 얼굴에 웃음을 띄고 말이죠. 총을 겨누지 않고 같이 얘기를 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돌아온 밤에 마을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돈을 내서 교회를 지어주고 앞에 교실을 네 개나 사드리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아니요, 끝없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어딘가를 보내는 사람, 보내는 발걸음이 있다면 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면 만나야 되고, 누구에게 증언하라 그러면 증언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런 마을 전체가 변하는 그런 기적이 여전히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저는 그 가정이 바뀔 줄로 믿고, 일터가 바뀔 줄로 믿고,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도 그런 일을 베풀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희망입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또 보고 있습니까? 왜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서로 알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다는 것이죠. 왜 십자가고 왜 교회입니까? 이 시대도 동일하게 왜 십자가여야 하고 교회여야 합니까?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나라에 무슨 방법으로 화합이 됩니까? 대선 치르고 나면 또 하나가 됩니까? 아니, 정치인들은 특징이 사람 나누는 거예요. 편가르는 거예요. 또 쪼개고 쪼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들은 자, 주님을 만난 자, 이들 때문에 다시 화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나눠진 곳이 다시 하나되게 하시고, 찢어진 곳이 다시 꿰매지게 하시고, 상처난 곳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오늘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장벽이 허물어져야 이방인에게 기꺼이 다가가고, 이방인의 집에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자신이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에 그런 감정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상처받은 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옵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군인으로서 기도하는 까닭은 그렇게 작은 내 이익과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님 우리도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가라 하는 곳 가게 하시고, 주님 보내주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온 나라가 갈라질지라도 주께서 화목해 하신 것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화해할 수 있는 민족, 하나 될 수 있는 민족,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같이 묵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같이 묵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쪼개지고 갈라지고 산산이 찢겨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여전히 소망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우뚝 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